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 주의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들이 나를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쳐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셨으니 아무도 그 둘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다. 남자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뿐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것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근데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무엇을 선한 일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여쭈었다.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물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내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예수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선생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의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논밭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들은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낭독은 SJ 자매님입니다.
예예예예 세례 요한의 탄생.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이라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지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쓰인 향은 불에 탈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고무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산의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던 사가랴가 문득 고개를 들자 제단 옆에 주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를 방문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남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이 요한이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므로 마땅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에 머물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엘리사벳이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지들이 모두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왜 요한이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씀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인 이 7장이 경계의 교훈이기 때문에 지켜질 때만이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의 가장 분명한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일까? 모두가 편한 길, 넓은 길만을 선택하는데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좁은 문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첫 번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이 말씀을 산상보훈 중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면서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말씀의 보다 적극적인 극복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받을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좋은 것만 달라고 매달리고 조르듯이 기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우리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어 넘치도록 받지 못할까? 그것은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받을 것만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좋은 것, 신령한 것, 복된 것들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받기를 원하면서 나의 부스러기로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멸하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을 향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항상 최고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 최고의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기업 논리가 신앙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당연히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당주의나 편리주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최고가 아니면 드리지 말자. 이런 결단 없이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지 않으면 드리는 짜투리 시간이 아닌 황금 같은 시간, 나의 가장 깊은 마음, 재물도 부스러기가 아닌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기록을 보면 역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열납하셨으나 하는 것은 받으셨으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차이는 가인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드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조차도 이 세상을 뽐내며 살기 위해 걸치는 장신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도 신앙은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문이 바로 신앙의 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도 생명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힘겹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살폈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신앙 선배들의 믿음에서 보는 것은 노아의 삶에서 먼저 보겠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당시의 모든 편리나 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산 것 자체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 했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힘에 감당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은 방주를 지으면서도 굶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홍수 때를 넘길 수 있는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좁은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 시대에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신앙에 등한해지거나 편리한 넓은 길을 택해버리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는데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깊이 생각해 봐라 하는 등등 가까운 친척들이 말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 내외는 이 좁은 길을 택해 나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9절의 기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도 꺼리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신앙의 삶에서 좁은 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은 무엇보다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만 경쟁의 교육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만 뜨거워져서 기형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세상 속에서만 길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기성세대를 이룰 때 사회는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생명의 길이요 영광이 기다리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복된 사랑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려운 문을 들어가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두 가지 문의 마지막은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경고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세상은 한번 물로 망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이 불로 태워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좁은 길을 택하느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넓은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은 결정될 것이고 또 마지막 주님이 올 때에도 우리의 운명은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심, 곧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덕심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원리나 문화적 소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의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양심의 요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은 도덕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본질과 작용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없고 형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선한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런 특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신문을 보면 발행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시계가 존재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지적 존재의 설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별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초월적인 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손, 눈, 귀, 심장, 피 같은 인체의 신비를 살펴봐도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마다 이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뇌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수십억 개의 진공관과 어마어마한 양의 배선과 거대한 창고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아담한 머리에 맞춰져 있고 25와트라는 작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흔들리는 입마다 쓰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새겨져 있고 모든 돌에 조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이 이 세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역적 논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결 역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유신론에 대항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아메바가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났고 이렇게 시작한 생명체가 세상의 온갖 식물과 동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흔적을 여러 정도로 유사점과 비교 연구해보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허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의 가는 한자로 거짓가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발생설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화학성분을 이용해서 옥수수 세포핵의 성분과 모양이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배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진화란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한 이유로는 진화론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창조 신화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반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로 연결고리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는 것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소를 연결고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라마르크는 획득한 형질이 진화에 의해 미래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후천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식물과 동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때로는 식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대진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나 기타 어떤 진화론의 이론도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의 세 번째 문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대진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유사한 새와 동물 같은 생물에서는 생물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변화, 곧 그들이 말하는 대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와 같은 종 사이의 대진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생물학 증거가 없습니다. 고양이과로 분류되는 같은 종 사이의 연관성과 새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연관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네 번째 문제는 단절고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와 영장류 사이의 단절고리를 묘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 수많은 상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지 몇 개의 뼈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바 원인은 자바강 유역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두개골과 넓적다리 뼈와 몇 개의 치아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원인은 한 개의 치아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절고리가 많이 있지만 단지 몇 개의 뼈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인류가 현대 인류와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화석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도 사람마다 그 신체적 구조나 외모가 다릅니다. 또 그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호모사피엔스, 이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원숭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의 생물학적 구조 유사성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공통의 설계자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두 그림은 한 화가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한 생명체는 곧 그 생명체들을 만든 한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곧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말합니다. 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원인을 믿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대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과학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